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아마 8시에는 마쳐야 될것 같아요. 이 강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한 10분 정도, 뭐, 예, 하여튼 5분에 10분 정도, 그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주기도입니다. 흔히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요. 저는 그냥 주기도가 좋지 않은가 싶고, 정확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이제 열심의 문제,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이죠. 언약 관계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수 있고, 아까 교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될때 우리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주기도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증언 부언하는 기도,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탁구를 어릴 때부터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친 사람들 배우지 않고 수십 년을 쳐왔지만, 그러나 1년 동안 제대로 레슨을 받은 사람과 경기를 하면 거의 뭐 10번 쳐도 10번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폼을 배워서 쳐야 제대로 된 스매싱도 할수 있고 서비스도 할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사람과 경기를 하면 결국 지고 마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하게 된 것이죠.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선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에 먼저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열심과 뗐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는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이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라. 이 생각이 예배와 기도 및 그의 총체적인 인생관을 촉발하거나 지배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는 그가 기독교를 그리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흐르는 근거와 기초가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독교를 이해했다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죠.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지식의 기초에서 요한 1서로 가면 영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나님 그분의 실존을 믿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그분의 응답을 듣는 이런 생명과의 생명의 사귐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애씀, 떼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등록금 고지서 이렇게 딱 던지죠. 그죠? 던진다기보다 이렇게 내밉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 되면 밥 먹으러 딱 이 밥상 앞에 앉죠.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아도 그런 거 할 때 전혀 어떤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부모님의 자녀다.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자긍심과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공로가 되기 시작하고 애쓰는 어떤 무엇, 힘쓰는 어떤 무엇이 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사용하기보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문답에 보면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언제 말을 시작하는가 하면 충분히 말을 들었을 때 말이 자기 귀에 계속 들려오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 기도죠. 들은 것 없이 자꾸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가 잘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말을 조금 하여튼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언제 기도가 잘 되느냐 대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낼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낼 때 그때 기도가 잘 되죠. 왜 기도가 잘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잖아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필요를 아뢰는 방식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또 언제 기도가 안 되느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결국 말씀에 대한 이해, 구속받은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기도는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중에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왜 받아야만 되었느냐? 그것은 실제로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5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 기도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분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기보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그냥 다 토해내버리는 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 하나를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알아낸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개 한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기도를 들으시는 신이 갖춰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야 되고 두 번째는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과 교통하기를 즐기는 분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분리성 이기는 분이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분의 자기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벌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참신이다. 그분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가진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부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는 방식이지 내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머리를 대밀고 떼쓰고 조르는 이런 식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 멀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라는 이 복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침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현상가족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에 이제 가평으로 가는데 말이죠. 보통 수련회 기도하면 어떤 기도합니까? 뭐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등등 기도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날씨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비 오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평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평 지역 교인들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우리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하루는 비 오고 하루는 비 안 오고 이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해들, 그러니까 너무 우리 본위주의적인 우리 생각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서의 기도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짤막짤막하게 여섯 가지 강구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께 대한 강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강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과 관계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나는 뭐냐? 이런 생각들을 갖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필요를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당신의 이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하대하는 말이라서 당신이라는 말을 뺐지만 사실은 당신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강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름은 존재와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사실은 설명할 때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인자라 그랬죠. 근데 그것은 우리말로 번역했고 사실은 본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전화 갑자기 해가지고 나다 그러면 얼마나 금방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도 감추시는 듯한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을 해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그분의 사역의 요약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역의 방식에서 기능적으로 종소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방식으로는 똑같지만 신성과 영광과 능력은 똑같지만 그분은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미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을 보태드리든 빼앗든 간에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나 다른데 내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선은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는 도덕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물리적으로 구별해 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대상에 음료수가 하나 물이 와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물이죠? 회중을 위한 물이 아닌 목회자를, 설교자를 위한 물이죠. 이래처럼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자신 그분의 어떠하심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면 그래서 저희는 예배 시간에 특송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송할 때 지지리도 노래 못하는 사람을 특송 순서자로 넣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평생 특송 못하잖아요. 노래 잘한 사람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영광에 대한 오해를 갖거든요. 아, 저래야, 이렇게 잘해야, 잘 나가야, 아,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서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이런 착각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강과하도록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나라 개념하면 국민, 주권, 그 다음에 국토 뭐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라고 할 때 나라 개념을 이해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게 나라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도 거기 속지 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따님이 미8군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초청을 받아서 미8군 그 용산 드래곤 시티 거기 들어가서 대접을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용산은 미국의 무슨 주에 속하는지 아세요? 무슨 주의 그 법의 지배를 받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예? 캘리포니아. 아, 텍사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직접 들었거든요. 그 텍사스 주법이 통하는 그런 장소라고 그래요. 엄연히 물리적으로는 한국 땅이지만 거기에는 미국 법이 통용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은 아직 악한 자에게 속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루어지길 간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덜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을 한 90% 가지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성령을 한 30% 가질 수 있습니까? 물리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많은 다스림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화란 신학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을 단 1cm도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흔히 이제 영역 주권론이라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아주 사소한 삶이든지 공적인 삶이든지 또 교회 영역 안에서의 삶이든지 일반적인 삶에서 그분의 주되심을 많이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할 때 현재성과 미래성 이 두 가지 개념을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래성을 자꾸 말하면 비안의 세계라고 말해서 현실의 삶을 터부시하고 자꾸 저 나라 가려고 하죠. 대개 천단 개념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해서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어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말이죠.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만물을 새롭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현재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뭐 마카비 시대 때 뭐 혁명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 뭐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 극단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또 이런저런 정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까? 성자가 성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외시키기를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관계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었을까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응답을 받았으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 사람의 주권적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뜻이죠. 그죠? 드러난 뜻은 십계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십계명과 관계에서는 저희가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개별적인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믿는 자가 결혼해야 되는 원칙 두 가지,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워진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신 분별력을 가지고 찾으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대학 나와야 되고 키는 170cm라 해야 되고 믿는 가정이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죠. 그죠?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다리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를 위한 간구인데 여러분들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도 먼저는 신적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개념이 계명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와 토대가 되기 때문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개념이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식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알게 될 때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루 먹고 사는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양식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서 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음식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 음식뿐이겠습니까? 물이나 혹은 산소나 또 여러 모든 필요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뭐 시험관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여섯 가지가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정말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예?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그죠? 그게 덕스럽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런 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피로들을 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무엇을 주신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용도로 주신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넘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서 만나의 법칙,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평균케 하시는 원리가 실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유효한 것을 주셨다면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부자는 음식 많이 가져와가지고 먹어서 그냥 거의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그 다음에 노예들은 늦게 와가지고 먹을 음식도 없는 이런 상 가운데서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겠으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앞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개념과 다 연결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간구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적하기보다 우리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담 안에 우리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3,4대까지 그 죄값을 갚겠다고 말씀했죠. 이런 개념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내가 잘못하고 당신들은 다 잘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9장에 다니엘의 기도도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우리 열조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이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다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는 이 내용,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마치 공로의 개념처럼 이해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너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의 기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500 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당연히 용서해 준 것이 맞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사실,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렸다는 이 특권, 이 사실에 먼저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기도를 할 때 매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용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매우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오죽하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도 함께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는 그 사실에 기초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또한 받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공로적 조건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공로적 조건이 아닌 원인적 결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아 누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로 돌입해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율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죠? 죄사함은 은혜지 율법이 아니잖아요.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죠?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아담이 잘못했죠.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용서가 그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는가 내가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영혼의 안식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안에서만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다른 사람의 죄까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순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입니다. 사실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영적 결핍과 우리의 피를 아르는 수단으로 타락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연 악도 들어오게 되었고 또 도덕적 양심의 상처도 생기게 되었고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할 때 그 시험과는 다른 성격의 시험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은 하시긴 하지만 일부러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런 면에서 시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 또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짓게 되는 그 시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대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겪게 되는가 또 특별히 약한 자 사탄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로 또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막아섰죠.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존재성이 시험에 들면 사탄이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했습니까? 인간 이성에 역사했습니다. 흔히 시험 들었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보시면 자기 논리로 딱 초롱성처럼 딱 이렇게 무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먹죠.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지성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상처난 양심의 역사입니다. 물리적으로 다치면 상처가 생기죠. 중생한 양심이 죄를 지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안에 사탄이 그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목회자, 제가 월요일날 공부 모임인데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셋인데 둘이 다 간질병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에 어떤 분도 좀 와 계신가 하면 흔히 뭐 귀신 들렸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원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매님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거의 나았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얼굴이나 모든 면이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왜 그런 상견에 처하게 된가? 그 이력을 들어보니, 어떤 그 불륜 이런 거 있죠.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죄들이 그 삶의 이력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한, 온전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시험인지, 아니면 이 죄성을 근거로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는지, 또 세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처럼 나한테 저러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냥 기도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대개라고 시작이 되는 송령입니다. 사실은 기도라기보다 송령이죠. 대개라는 말은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가능한 것은 또 기도 응답이 가능한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당신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해와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한 하나님께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못하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표시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송영을 돌리는 것이죠. 로마서의 내용을 보시면 로마서의 이렇게 줄거리를 쭉 보시면 복음의 도리를 쭉 설명하고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예정과 작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11장 33절 이하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라고 탄성을 지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실천적인 명령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삶은 뭐냐라고 말할 때 송령의 결과요 열매죠. 삶의 변화는 송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뭐가 되느냐 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또 달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지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또 우리가 어떤 약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해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 적어 놓았으니까 그 내용 읽어보시고 이런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시면 아마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에게 큰 영적으로 유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